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 1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 털 같고 눈은 같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존재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교회의 사실 실상에 대한 그분의 목격자적인 지식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헌금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더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가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분의 눈이 베드로와 마주쳤죠. 그 일 후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여기서 단련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성막의 뜰 밖에 놓인 노태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상징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에 대한 심판의 형벌을 담당하신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그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됐지 않습니까? 그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을 명령한 사람은 나단 뭐 트위닝인가요? 그 나단 트위닝 발음을 어떻게 되나요? 그 장군이었습니다. 후에 그는 미 합동참모본부 장이 되었고 1959년 12월 10일 또다시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그것은 가히 원자폭탄의 위력을 가시하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전 유럽 국가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프랑스를 향해 그들이 나토의 방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며 유럽을 지켜야 하는 자기들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트위닝 장군은 그의 임무를 충실히 행했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그를 향해 부인과 비난이 가해졌습니다. 그때요,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가혹한 냉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비난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속성상 자기가 판단받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사소한 규범과 규제가 자기에게 많이 주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연구 과정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규칙을 주어 보십시오. 그들은 이 밴드 에이드나 붙이고 다니는 매우 나약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몸에 여기저기에 밴드에이드를 붙이고 다니고는 그것으로 골절된 다리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를 칭찬해 주면 마치 어린 고양이처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표가 성취되지 않을 때는 마치 소아마비처럼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감시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감시하는 자리에 앉아서 계시고 결코 아부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느 것 하나도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죄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결코 눈을 감으시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쉬지 않고 하시는 명령과 지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향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2장 5절 말씀인데, 교회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경고 가운데 불안해 왔단 말이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본능적인 분노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교회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매우 권위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우주를 탄생시킨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모아 그분과 함께 있게 하는 능력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감시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16절로 가보실까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물음을 했어요. 목사님,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렇지는 않지요. 성경은 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몇 차례 말씀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그분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금방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자리에 일어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의 말씀이 칼날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또 보시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실제 눈으로 해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창조하시는 창조자, 창조하신,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즉 영광 가운데 둘러싸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정말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7절로 가보시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분과 쉽게 접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기댔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찬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요한과 그 예수님과는 가까운 사이였단 말이죠. 사실이지 어떤 때는 예수님의 행동을 말리는 것을 서슴치 않을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가까웠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는 밤모섬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분께 다가가 예수님의 등을 어루만지거나 그분의 손을 꽉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다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 요한은 죽은 자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에게 임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은 그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반응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면전에 나타나실 때 우리 역시 친숙한 자세로 그분 앞에 또 그분께 접근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똑같이 엎드려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저는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 혹은 그분께 마치 자기의 친구처럼 말하는 불경스러운 이런 어떤 문화 있잖아요. 그게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자기의 친구처럼 가사를 붙인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왠지 좀 탐탁하지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찬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생각,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요즘 시기의 모습은 저는 참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강조하고 또 이렇게 좀 권장해야 될 문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부르거나 성경을 함부로 인용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리켜 여러분의 친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면, 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친숙하게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된단 말씀이죠.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게 너무도 위로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네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분은 영원한 세계로부터 와서 영원한 세계로 가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철저하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원이란 말은 과거의 소멸점에서 미래의 소멸점까지를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에서 처음이 되시며 그분의 뒤를 이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그 네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가 뭐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그랬어요. 혹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며 당신 죄 저질렀지? 라고 말할까봐 좀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이지. 물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비난하십니까? 여러분은 저를 향해 커다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용서받아 의롭게 됨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를 위해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다음 세 번째 이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유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예요. 뭐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상태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재판관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쇠는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점에서 사망과 무덤을 물리치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중에 하데스라고 하는 그 하데스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데스 그럴 때 이것은 죽은 자의 몸 또 죽은 자들이 즉 죽은 자의 영혼이 있는 곳 그리고 어찌 보면 지옥을 가리키기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서 죽음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로부터 커다란 위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계시록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는 것이 좋은데 다음 주는 우리에게 요한 계시록을 연대적인 순서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그 세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본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만 우리 나누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 본 것을 기록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요한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본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본 책의 주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을 말탄 사람이나 진노의 그릇 또는 짐승들에게 두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핵심적인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그가 본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거기 보시면 이제 있는 일과 그랬잖아요. 이제 있는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교회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마도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또한 그 19절에서 보면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일이죠. 나름대로 저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게 될 것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그분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장차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과 그 후에 일어나게 될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장에서 22장까지 쭉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